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저와 함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대주제이자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과 구별됨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4절의 사도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분들입니다. 이제 이 요한일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서론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정말 저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이 절 정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대명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난 선포한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사귐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사귐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제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설명을 할 때 서울대학교는 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져오죠. 어떤 개념을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학교입니다 라는 명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하위 개념으로 이 서울대학교는 명문대학교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낮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든지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라든지 논술시험과 봉사활동 점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학교에 졸업을 하면 뭐 좋은 어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명문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서 그 위에 하위 개념들을 설명하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방법 이 사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까 서울대 명문대이기 때문에 뭐 수능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사귈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며 거짓된 사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거짓된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신비를 오늘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설명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거짓된 사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짓됨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첫 번째로 현실에서는 어둠에 속해 어둠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된 사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된 사귐은 현실 속에서 어둠을 행하고 있는 위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상습적으로 전혀 그 빛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처럼 삶을 살지 않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둠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거짓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어떤 완벽한 금욕주의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이나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이라는 이 말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있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말 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주변에 자신은 정말 기도도 오래 하고 모든 기도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어떤 덕을 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떤 도덕적 본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어떤 탐욕과 거짓과 악한 행동들을 행한다면 어둠의 행동들을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거짓된 사귐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비유한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처럼 가장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 지금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짓된 사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된 사귐을 하는 자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 적대자들, 이제 당시의 이단인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이원론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어떠한 죄도 아니다. 애초에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행하는 것들은 어떤 구원을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빼앗는 이 악한 이야기를 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다 환상이다 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어떤 육체 물질로 된 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직접 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육신을 가지고 육신도 같이 부활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몸소 어떤 말씀의 삶,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 보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성경에 어긋난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악한 행위인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이것은 범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죄라고 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잣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 판단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명하신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범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죄의 어떤 그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는 다양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죄를 해석하여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자비로운 모습을 하며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자들로 둔갑하여 정말 참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거짓된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날마다 괴로워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로 인하여 분노하여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비록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아오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죄를 죄로 인정하며 그 죄를 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귐이다,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빛 이신데 우리는 어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이 사실이 규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우리가 빛 어둠이라는 것,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과 어둠이 사귐이 일어날 수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극복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통하여 참된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귐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오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존재이지만 빛 가운데로 그 어둠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하나님이 빛이고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나서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나아올 수 있냐면 그 하반절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빛 대신 어둠인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자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그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의 사귐, 교회의 코이노니아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절대로 사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빛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이며 빛을 인정하지도 않는 어둠에 속한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1차적인 반응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호의 제1권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은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그 결합의 방식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 아래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네,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악함, 거짓됨, 부정함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죄가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고백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와 사귐을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 되신 분이라는 사실과 나는 철저하게 어둠 속에 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이 관계 규명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둠을 깨닫고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인해 해결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빛 대신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나와 사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성도의 사귐에서는 어떠한 교훈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나의 잘남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를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 또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난 외향적인 사람이 좋아. 나는 그래서 저 외향적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난 내향적인 사람이 싫어서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저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남을 배려하지 못해.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만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은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나 하는 사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사귐은 그 어떠한 그 수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들은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이것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값없이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 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지식, 지위, 물질, 도덕성, 나아가 경건의 어떠한 행위마저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늘 요한일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외에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불결한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용납할 수도 그것을 사귐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하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예수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빛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빛 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얻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어둠의 방법으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맞는지 오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어둠을 용납할 수도 없고 어둠 안에 거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우리와 사귈 수 있습니까? 어찌 죄 많은 우리와 사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오되 그 죄인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웃을 그리스도 없이 바라보면 정말 정죄할 것 투성입니다.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과 정죄와 비탄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시고 그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모든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생을 해야 할 사명은,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도와의 참된 사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시편 찬송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